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어제 타이완에 대한 대전차 및 대인지뢰 살포 장비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지뢰 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와 관련 장비를 타이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볼케이노는 대전차, 대인지뢰를 광범위한 구역에 뿌리는 데 쓰이는 장비로 차량이나 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볼케이노를 탑재할 M977 다목적 차량의 판매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상륙전에 대비해 타이완이 더 많은 대전차 지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5일 타이완 주변에 군용기 70여 대를 출격시키는 등 최근 수차례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잇따라 벌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오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12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수도 크이우와 리비우, 하르키우 등지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공중과 해상 기반 순항 미사일로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가했다며 이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한 자폭 공격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공습이 민간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제안에 대한 명백한 거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여성 구호 인력의 활동을 금지한 데 따라 일부 구호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은 어제 월드비전 등 구호단체들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탈레반의 여성 제한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피스 부총장은 여성 구호 인력이 없어 아프간 내 유엔의 많은 활동이 추가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탈레반 정권은 지난 24일 구호단체 등에 서한을 보내 여성이 국내외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따라 여성 정책을 과거와 다르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차별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3월 여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여성의 대학 진학도 금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2살 이상 모든 여행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 실시된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폐지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출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인도, 타이완, 이탈리아 등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보건안보위원회도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문제와 관련해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리쿠드당 대표가 여섯 번째 취임식을 치르고 29일 이스라엘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연정 구성 실패로 물러난 지 1년 6개월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 기록을 갖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월 1일 치러진 총선에서 범우파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재집권 기회를 잡았고 이후 우호 정당들과 연정 구성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정을 구성한 파트너 정당들이 대부분 극우 성향이라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에 제출한 연정 합의서에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아랍계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내년 초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드론, 즉 무인기 침범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선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의 대응에서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이후 연일 강력한 맞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28일에도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한국국방부사나 국책연구기관으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감시와 정찰, 요격 시스템 등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윤 대통령이 잇단 경고에 대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방식으로까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킬 거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를 다시 넘는 경우에 더욱 큰 대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북한이 그 재래식 도발 수준을 높여가는 거를 여기서 확고하게 막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6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높은 빈도의 무력 도발을 벌여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공중 무력 시위와 9.19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해상 완충 구역을 겨냥한 폭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무인기 도발을 기점으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겨울철을 맞아 핵과 미사일 같은 고강도 도발 외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으로 도발을 다양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전략은 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 타격을 가하거나 점진적으로 상대방 내부를 교란하는 방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무인기 몇 대에 한국 공군기가 출동하고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이번 사례에서 보듯 북한에겐 저비용, 고효율의 도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드론을 날려놓고 아무런 얘기를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인데 민간인처럼 위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회색지대 전략이 하나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사이버 공격이나 과거 목함질의 도발과 유사한 회색지대 도발을 벌이면서 한국군 대응태세를 시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다양한 능력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양상이라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타격보다는 한국 사회 혼란을 노린 측면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북한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정책을 변화시켜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대한민국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의견 대립 그리고 이제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많죠.
이런 가운데 유엔군 사령부는 이번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엔사는 29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북한은 물론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 3대를 날려 정찰 활동을 편 한국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사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남북한 양측의 위반 사항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 측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이북 작전은 유엔사와 내용이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무인기 작전에 대한 유엔사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측 무인기 작전이 북한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29일 합동 방공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경기도 가남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과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경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m급 소형 무인기 대응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적 작전 수행 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공군 KA-1 전술 통제기와 아파치와 코브라 공격 헬기 등 20여 대의 유무인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미국과 한국 공동의 약속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미국은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의 반영으로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직후 성명에서 이 전략은 법치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위한 우리의 공통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한국의 전략이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과학기술협력,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한국의 리더십에 감사하고 한국 국민에게 새로운 전략에 대한 축하를 보낸다며 이는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시각으로 28일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를 앞세워 미국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중국과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지표가 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의 친구인 한국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의 반영으로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전략, 즉 인태전략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역내 평화 안보를 위한 양국 간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체코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의 독자적인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트라 지그문트 독일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2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독일은 오늘 공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역내 평화,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인 체코 정부도 한국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이날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새로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축하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외무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 인권 보호 분야에서 한국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 즉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37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 인태전략을 구체화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를 앞세워 미국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이 역내 위협 인식과 보편적 가치 추구에 있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외교적 수사일 뿐 미일과의 인식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동맹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well aligned with US strategy. It clearly focused on the main them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have put forth over the recent years.
크로닌 석좌는 28일 VOA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최근 몇 년간 평화, 자유, 안보에 중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한국이 미국은 물론 다른 협력국들과도 이 영역들을 중심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28일 VOA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공통의 역내 도전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안보틀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미국과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just by issuing an Indo-Pacific strategy, South Korea is signaling its alignment with the U.S.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that have
이어 한국이 규범적인 지역 질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공통된 관점을 가진 나라로서 미국과의 연대를 더욱 부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특징적인 부분은 한국이 지역 전반에 걸쳐 상호 의존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가장 큰 교역 상대인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포용과 신뢰, 상호주의를 강조했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이런 규정은 수사법일 뿐 내용상으로는 미국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28일 VOA에 중국에 대한 미한일 간 인식에 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n fact, I don't think there is a gap. It's China's threat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s really the key threat for the United States, for Japan, for South Korea.
맥스웰 연구원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미국, 일본, 한국 등 자유 세계에 대한 핵심 위협이라며 미한일이 중국 위협을 서로 달리 규정하지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국인 중국과 안보협력국들 사이에서 명백히 균형 잡힌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미한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번 인태 전략에서 한국은 역내 핵심 위협과 우려를 평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 등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한국은 현재 역내와 국제 주요 국가들과 견해가 매우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South Korea is rhetorically being very cautious, but strategically and even tactically. If you look at what South Korea,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수사적으로는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략 전술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분명히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나라들과 한국은 명백히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이 이번 전략을 통해 역내와 국제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 문서는 한국을 한반도에서 해방시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은 한국이 도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보다는 한국의 열망, 목적과 힘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기술 혁신 국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스스로를 바라본 것은 놀랍고도 정확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이번 전략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한 데 더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가치에 기반한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밝힌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이번 전략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에도 긴밀히 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While I don't see any real surprises with respect to its content, it does provide greater texture to President Yoon's
랩슨 전 대사대리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의 지속적인 핵심 이익을 반영하는 이 전략이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데 일정 부분 유연성을 제공하고 또한 일본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의 진정한 가치는 정책 이행에 있다며 한국의 인태 전략이 2023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내년 초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28일 우리는 새해 초 안보리 1718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러 무기 거래 관련 정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계획에 대한 BOA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22일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에 이러한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기 이전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안보리가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의장 성명 채택과 관련해선 추가로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대표부 대변인은 21일 VOA에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과 영내 동맹들과 함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의장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이사국과 공유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 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 23일 의장 성명 찬성 여부에 대한 BO의 이메일 질의에 내용이 균형적이지 않은 의장 성명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BO의 뉴스 함재합니다.
올해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원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법 연장을 재승인하는 법안은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 의회의 한반도 관심사와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간선거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전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올해 북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미 의회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25년 동안 국무했던 로버트 킴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8일 VOA 전화통화에서 올해 의회는 약 2년 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사건 등 국내 정치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췄으며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One of the issues this year has been a focus on some of the domestic political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이어 그나마 올해 의회에 관심을 받은 한반도 사안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움직임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적 변화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 내 관심만큼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한국 내 탈북난민 실태를 점검하는 이례적인 청문회가 하원 산하기구를 통해 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청문회에선 한국에서 논란이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가 다뤄져 주목됐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당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It needs to be, and you did reference it in your testimony, a very serious investigation how that could happen, because that is antithetical to everything about human rights.
올해 의회에서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원비어법과 북한 인권법 연장을 재승인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발의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도 두드려졌습니다. 특히 오토원비와 북한 검열감시법, 이른바 원비어법이 연말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제정된 것은 올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회가 낸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 대학생 원뷰의 이름을 딴 미회 두 번째 법으로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원뷰어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의원은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될 당시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 검열로 인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진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orse and North Koreans aren't getting the truth because information is censored. So it's very important to get whatever real news you can.
인권 문제와 연계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서 미국 이산가족상봉법을 추진 2년 만에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통과시켜 법제화한 것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 내 큰 관심을 반영합니다. 미국 이산가족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법 5년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은 연말 회기 막바지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예산안 등 다른 현안에 밀려 표결에 붙여지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의회 내에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신속하고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못한 건 실망스럽다며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북한 인권법 연장 승인을 가로막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hing that's disappointing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re's no opposition to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it was not reauthorized.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올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의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초당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버드 의원은 올해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to do.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미국이 올해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여러 제재를 발동했지만 중국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조치는 빠졌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의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범주에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를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등 적국들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 국방수권법을 통해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편 미 본토와 영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괌의 통합 방공망 배치를 검토하고 차세대 유격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중국이 있는 만큼 올해 의회에선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한일 공조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더 큰 한국의 역할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근 일본 정부의 안보 문서 개정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영내 안보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회 내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올해 의회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영내 미사일 배치를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선 영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영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의회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런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처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올해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한편 의회 내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심을 받았던 일각의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는 올해 동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 세력으로부터 지지받아 주목됐지만 1년 넘게 민주공화 주류 의원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이 시간에는 전 세계적 북한 인권 개선 압박과 외교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법이 초당적 지지를 얻는 사안인 만큼 새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8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It's disappointing. Congress has always been very conscientious about
킹 전 특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는 항상 북한 인권법 재승인에 매우 성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4년 처음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그 이후 4, 5년 주기로 재승인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특히 의회 내에서 폭넓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악용 실태와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전달 방안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지난 15일부로 공식 표결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되살렸다며 하지만 연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o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you know, In the last couple of ye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a revival.
올리비아 이노스 홍콩 자유재단 위원회 워싱턴 지부장은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노스 지부장은 북한 인권이 바이든 행정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북한 인권 특사 임명에 실패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의회마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뉴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문제는 지난 수년간 초당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관심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른 사안에 밀렸기 때문이라며 의회가 새 회기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같은 북한 인권 옹호자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북한 인권법 재연장을 통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관련 조치가 없으면 북한 정권은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처음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때 압도적 채택됐고 이후 압도적으로 재승인되는 등 논란의 소지 없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내년에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you know, overwhelmingly reauthorized, and it was overwhelmingly adopted when it was.
킹전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전 세계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고 거액의 보상금을 제공했으며 40여 건의 독자 대북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을 통해 민사와 형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온 최근 몇 년의 활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씨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엠스 씨에 대한 대배심 기소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올해 4월 카오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가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의 방북을 부추겼고 이후 컨퍼런스에서 북한 청중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대 형량이 20년입니다. 카오데 베노스 씨 등에 대한 기소 사실이 공개된 지 약 한 달 뒤 미 연방수사국은 이들에 대한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18일 공개된 이들 두 명에 대한 공개 수배 전단에는 신상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현재 카오데 베노스 씨와 엠스 씨 모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엠스 씨는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체포돼 신병 인도 허용 여부에 대한 현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올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 전 미국 정부와 거액의 벌금에 합의한 기업은 두 곳입니다. 호주의 물류기업인 톨 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 4월 613만 달러의 벌금액을 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카드도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선불카드를 전송한 혐의가 적발돼 11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법무부의 다른 부처들도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을 압류한 사례가 특히 주목됩니다. CBP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이달 5일부터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세 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가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월에도 중국 스포츠 의류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제3국 국적자의 거액의 보상금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미 국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 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 살상무기 획득, 제재 회피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날 곽기성 씨의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 위협조사분석담당 부차관보는 당시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와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we are highlighting an individual, Kwek Ki Seng. Under this reward,
휴스턴 부차관보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으로 개인인 곽기성에 주목한다면서 곽기성은 미국 법을 위반하며 북한의 연료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광범위한 음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개인을 특정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작년보다 더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 북한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올해 총 9번에 걸쳐 43건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총 한 차례 9건의 대북 제재를 부과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올해 독자 제재 상당수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제재로 대응할 것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관련해 계속해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We're always looking for individuals who would be appropriate to sanction under our various authorities, including those authorities that ar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제재 권한의 집행 대상이 될 적절한 개인을 항상 찾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더 광범위하게는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 권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의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미국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이 상징적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이 대표는 27일 VOA 전화통화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 제정은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남은 분들이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희망을 못 버리고 이제 사는 게 이산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평소에 그 소문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 제정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 때 미국과 북한의 저희들의 이슈로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카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은 과거와 달리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과 이런 행동의 진전 상황을 특정 시한 내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계류 중이던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 제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27일 오후 6시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27일 VOA 전화통화에서 이번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 제정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나타내는 상징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쪽은 미국과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에 진전을 내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fact that the legislation was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Senate.
김정 특사는 미국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매우 협조적이고 이들의 상봉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지만 북한은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산가족 간 교류를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기회로 이용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선 훨씬 더 적대적이기 때문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어떤 것도 하길 꺼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use these family exchanges as an opportunity to put pressure on South.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미북 간 공식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가족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은 현재 최소 90명 정도가 생존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80대 후반, 90대에 접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로 일고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는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남포도 맑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3도.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는 영하 3도입니다. 강계 맑고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6도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0도입니다. 개성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는 영하 1도입니다. 함흥 맑겠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영상 4도입니다. 장진도 맑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6도입니다.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4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도 영하 10도입니다.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청진은 맑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2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0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3도, 최고는 영하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는 1 내지 2.5m. 서해 구름 많고 앞바다 오전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앞바다 물결 0.5 내지 1m, 먼바다는 물결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어제 타이완에 대한 대전차 및 대인지뢰 살포 장비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지뢰 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와 관련 장비를 타이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볼케이노는 대전차, 대인지뢰를 광범위한 구역에 뿌리는 데 쓰이는 장비로 차량이나 헬기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볼케이노를 탑재할 M977 다목적 차량의 판매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상륙전에 대비해 타이완이 더 많은 대전차 지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5일 타이완 주변에 군용기 70여 대를 출격시키는 등 최근 수차례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오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12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수도 크이우와 리비우, 하르키우 등지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공중과 해상 기반 순항미사일로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가했다며 이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한 자폭 공격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공습이 민간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제안에 대한 명백한 거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여성 구호 인력의 활동을 금지한 데 따라 일부 구호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 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은 어제 월드비전 등 구호 단체들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탈레반의 여성 제한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피스 부총장은 여성 구호 인력이 없어 아프간 내 유엔의 많은 활동이 추가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탈레반 정권은 지난 24일 구호단체 등의 서한을 보내 여성이 국내외 비정부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따라 여성 정책을 과거와 다르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차별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3월 여학생들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여성의 대학 진학도 금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2살 이상 모든 여행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 실시된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폐지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출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인도, 타이완, 이탈리아 등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보건안보위원회도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문제와 관련해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리쿠드당 대표가 여섯 번째 취임식을 치르고 오늘 이스라엘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연정 구성 실패로 물러난 지 1년 6개월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 기록을 갖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월 1일 치러진 총선에서 범우파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재집권 기회를 잡았고 이후 우호 정당들과 연정 구성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연정을 구성한 파트너 정당들이 대부분 극우 성향이라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난 26일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6,884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1,9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사망은 광역효과가 있는 폭발물 무기 사용에 의한 것이었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밝혔습니다. 실제 사상자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정보 수신이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교전이 한창인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